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딱한 가지 권면을 했죠.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지 못했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만 하나님 자녀가 될수 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이건 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또 해결해도 뒤늦은 구석이 있는 부분인지라 계속 마음이 꺼림칙하고 또 이렇게 기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부수적인 부연 설명들을 합니다. 먼저 4절 5절에서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7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이 어떠한 마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뭐 당연히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할례 받는 것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으니까 할례와 관련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게 아니라 원래 태어날 때부터 혈통, 가문, 민족 또 이런 육체, 육적인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앞부분 3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었고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과거엔 어떤 육체를 갖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휘저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육체가 중요해. 할례 받는 게 중요해.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내가 과거에 어땠는가? 5절에 보면 몇 가지 설명했죠? 첫 번째로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로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너 태어난 것만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열심으로 율법을 배웠던 바리새인에게 속했던 사람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육적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다 우리가 할례 받았으면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율법을 다 짓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아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너희들이 원했던 그 모습을 나는 예수님 믿기 전부터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었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 이외에도 다른 더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또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뭐 한국 사회는 학벌주의 사회가 되어 나서 왜 여기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서울법대 출신 뭐 이런 건안 썼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세울 게 많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정형편이 어땠는지,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미루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측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가문은 아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터키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공부는 예루살렘에 와서 했거든요. 우리들 다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같은 한국 땅에서도 애가 지방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던 사람이 애를 서울에 보내려고 하면 돈 많이 듭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 터키 출신이었는데 예루살렘까지 애를 어려서부터 유학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돈이 많은 집안이었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때 재판하던 총독이 돈을 좀 받으려나 해가지고 재판을 질질 끌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받으려는 생각을 했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조카도 나오고요. 다른 가족들, 친척들이 일정 부분 잠깐씩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친척들이 상당한 재력가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보면 유대인으로 태어났고요.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머리도 좋게 태어났고요. 공부도 잘했고요. 좋은 학벌을 갖고 있고 파리새인이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던 그러니까 참 유대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뭐 말할 나위 없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종종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로부터 혹은 대제사장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참 묘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대제사장, 그 당시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은 다 가말리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가말리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다 동기동창들입니다.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참 남부러울 것이 없는, 내세울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여기서 유익하다는 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거죠. 내게 유익하던 육적인 것들을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것을 그냥 아니 뭐 필요 없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또 8절에 보면 똑같이 이야기해요. 또한 모든 것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유익하던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똑같이 해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했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바울이 취했던 태도인데요. 사실 육적으로 유익하던 것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그거 갖고 있어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익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신 건 나름대로 좋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닐까. 굳이 그걸 포기할 필요가 있나? 그걸 사용을 안 할 필요가 있나? 근데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아, 뭐 내가 그거 유익하게 사용하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운 것으로. 그거 죄 지는 거 아니거든요.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8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배설물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얻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전에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쁜가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돈을 많이 번 것도 나쁜 일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아, 나 이제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그것 때문에 누리는 즐거움은 이제 그만 두렵니다. 나 이제 그런 즐거움은 포기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즐거움만 누리면서 살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그거 나쁜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건데 유익하게 쓰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포기할 이유가 있는가? 그걸 버릴 이유가 있는가? 근데 자꾸 그런 즐거움도 누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자꾸 등한시하거나 자꾸 두 가지를 다 겸해서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아, 나 이거 포기할랍니다. 나 이거는 그만둘랍니다. 나 이걸 배선물로 여기겠습니다 하고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취한 그런 모습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 누리고 살겠습니다. 다른 것들이 설령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주는 기쁨은 이제 내가 안 누리기로 내가 결심했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 자기가 받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의로움은 믿음에서 말미암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생각하자면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사실 이것만이 아니고요. 진짜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의미는 이런 거죠. 여러분 주제가 지금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고 있는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 의로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의미를 살려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누리는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기쁨이다. 그리고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기쁨을 내가 유일한 기쁨으로 삼고자 한다.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기쁨을 주시지만 그건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이것만 나의 기쁨으로 누리며 살고자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당연한 거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작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 내가 구원받았으면 혹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키도 크고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을 내가 누리지 않으면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다 갖고 있었지만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읽을 때에 우리 그런 마음이 들죠. 아, 너는 다 가졌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난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가져봤으면. 나도 좀 갖고 그 다음에 좀 내려놔 봤으면 포기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버리는 것, 배선물로 여기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왜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까? 갖고 있지 못해서 그것을 갖겠다는 갈망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태어나면서부터 못 갖고 있던 게 있어요. 나는 그거를 가져야 기쁨을 누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빼앗긴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지금이라도 주님께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다고 치자고요. 그럼 정말 기뻤을까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도 나중에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딱지는 또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도 예전에는 율법 안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딱지도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들을 생각하면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 이건 내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기뻐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체험받아야 또 내가 원하던 것들을 공급받아야 기쁨을 누리는가? 물론 그런 기쁨도 있죠. 근데 그것 말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풍성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을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자꾸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 살자.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못했어도 상관없다. 키가 좀 작아도 상관없다.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가난해도 상관없다. 그것 때문에 네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선물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기쁨을 누리며 살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이 했던 권면을 마음으로 잘 받고 순종하고 또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인 건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늘 마음 가운데 믿음 안에 기쁨 드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기쁨이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는 믿음을 갖도록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라 육적인 것들만 바라보곤 합니다. 육적인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마음 힘겨워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런 갈망을 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채워져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님 앞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소망하며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 기쁨으로 삶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